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또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예은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최현성, 박부경 선교사님의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과 관광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웃고 착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 모두 다 환영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더 유명한 관광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선교 편지는 태국 러이엣이라는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보내오셨는데요. 오늘은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국 사람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상냥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늘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과의 소소한 갈등들을 겪는 것을 피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말만 들어도 정말 착한 사람들이네요. 뭐 상상을 하면 화도 잘 안 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조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아직도 마을마다 공동체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 불교 신자들이겠죠?
네. 태국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데요. 우리나라의 불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사원들은 대부분 깊은 산속에 있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가거나 경험하게 되는데요. 태국 불교 사원들은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도 달라서 우리나라의 불교는 혼자서 깊이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반면 태국의 불교는 실제적인 선행을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또 일반 사회 문화 곳곳에 불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옆 나라인 미얀마 불교와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미얀마의 불교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도 모든 남성들이 일생 중에 한 번 이상 출가하여 절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하는데요. 다른 점은 태국은 어린아이 시절에 그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이제 청년 때 하지만요.
그렇군요. 혹시 그 두 나라의 불교의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가 태국 정치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태국은 입헌군주제입니다. 즉 아직 왕이 있습니다. 태국 왕은 불교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태국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나는 승려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태국에 갔을 때 저도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주황색 승려복을 입은 그 스님들이 대중교통을 다 무료로 타고 다니시고 또 가는 식당마다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태국인들의 종교심이 매우 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국인들은 그 누군가 말을 걸어오거나 부탁해도 웬만해서는 그 앞에서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보면 이제 코끼리 상을 놓고 여전히 기도한다든지 또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자리 잡은 불교 신앙을 다 버리지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태국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태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곳은 태국의 대학가입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비교적 종교적인 영향력이 적게 받고 또 그 내면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할렐루야입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태국의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어두운 눈으로 보고 싶네요.
아멘. 이제 우리 선교 편지를 읽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주세요.
네,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만나기 전부터 태국에 와 있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태국인들을 위한 제자 훈련학교 사역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섬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본래 있던 곳에서 멀지 않지만 라오스 국경에 닿아 있는 러이엣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새로운 지역을 사역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슷한 사역, 교회 또 훈련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이 아닌 작은 모임을 통한 성경 공부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큰 모임을 이끄는 것에는 경험도 능력도 부족하지만 소규모의 사람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삶을 깊이 있게 나누는 일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몇 개의 성경 공부 모임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셔서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이엣에서는 학생, 청소년, 직장인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작은 모임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소규모 성경 공부의 탁월한 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기에 기억에 오래 남고 삶에 함께 적용하며 마음과 생각을 나누기에 성경 공부 회원들의 마음을 알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삶과 사역의 중심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말씀 사역이죠. 러이엣 센터는 예배와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누는 장소이며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예수 제자 양육하는 귀한 장소입니다. 성경 공부와 나눔을 위한 공식 교재 번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 성경 공부가 태국 교회와 연합하여 전도와 양육의 도구로 자리 잡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국 러이엣의 사역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사역을 개척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볼 때 화려하고 큰 사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역, 또 선교사님께 꼭 맞는 사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연성 선교사님의 겸손한 고백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선교사님이 시작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찾아온 목마른 영혼들과 함께 보내는 그 한 시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지가 느껴집니다.
네, 불교의 나라, 겉으로는 공손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뿌리 내리기 어려운 나라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꾸준히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큰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뒤에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 은혜와 감동이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교회들 안에 소규모로 모여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모임들을 일으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인 소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또 솔직한 나눔과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남조선의 교회들은 언제부턴가 그런 소규모의 모임보다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 모임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모임이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나누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에서 모임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편지에서 나눠주셨던 그 작은 성경 공부 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큰 사역의 형태가 아니어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나 날씨, 뭐 연속극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심령 안에 부응되고 있다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네. 사실 우리들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의 충격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세계관이 내 속에 어딘가에 쌓여진 그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세계관이 내 안에서 다시 쌓여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신학교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하던 생활을 다 접어두고 성경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시로 때때로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살면서 한 토막씩 한 토막씩이라도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지, 정, 의로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일시적인 행사 한 번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주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자유롭게 성경책이 놓여지고 시간 날 때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요.
아멘. 급변하는 세상과 과학 문명의 발전은 끝을 모르고 빠르게 우리를 앞질러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요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변화되어 또 바뀌어 가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책에 담겨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한 나눔입니다. 태국에서 지금 소규모의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작지만 강력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신 최연성 박부경 선교사님 가정의 선교 소식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불교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묶임당한 채로 대를 이어오는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최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셔서 이제 새해를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도시 너의 땅에서 새로운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선교사님 가정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사역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소규모 성경 공부 모임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겸손하게 이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더 많은 로이엣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가장 귀하신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백예은 자매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소규모 성경 공부 모임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들었을 때의 슬프고 힘들었던 이야기,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돌보아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남겨졌었던 순간들, 교생실습을 하면서 믿는 자로 따돌림 받고 혼자 과제 준비하고 동료로부터 외면받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깊은 흐막 가운데 있고 밖으로 나오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놨던 이야기를 나누며 모임 가운데 서로에게 기도로 용기를 심어주고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에서 개인 전도 및 전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했고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 이후에 교회 출석이나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긴 믿음의 여정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시기와 다툼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반은 나중에 자신의 집을 성경 공부 장소로 사용되도록 소망을 품었습니다. 소망하기를 그 장소가 예배 처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최 선교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성경 공부반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들어보면 들을수록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음 전파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다 해도 그 믿음의 씨앗이 심령에 심겨져서 작은 싹과 같이 믿음이 생겨났지만 그 뒤로 그 싹이 자라날 기회조차 전혀 얻지 못하고 멈춰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 전도나 전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태국 사람들 중에서 그 후에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싹을 내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곁에서 같이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게 그들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최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태국인들과 소규모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실 때 통역사가 없이 태국어로 그렇게 소통하고 있으신 거네요?
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 땅 그 현지 언어를 우리 최 선교사님 가정처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언어를 익히고 능통하게 할 정도로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연하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와 나눔을 하셨던 내용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요. 태국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태국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적용한 것들을 나누려면 태국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겠어요.
그렇네요. 최 선교사님 가정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셔서 그 영광스럽고 고룩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말씀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것이 마치 주인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로서의 생애를 사셨죠.
맞아요. 선교사님들의 모범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섬기러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훌륭하게 선교사로 사시는 분들의 삶은 정말 그 현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한다는 증거는 그 땅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잘 익혀서 사용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란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최 선교사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은자매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태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그 땅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능통하도록 익혀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태국인들 가운데 귀한 열매와 같이 믿음의 용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태국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오늘 시간 보내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뜬금없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또 선교지에도 나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혹시 선교지에 나갔을 때 음식이 약간 안 맞는다든지 좀 문화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들도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기 어떤 부분들이 목사님한테는 되게 약간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좀 컸던 것 같습니까?
제가 있던 곳은 중국이었는데.
네.
사실은 뭐 음식이 크게 문제되진 않았어요.
되게 향기가 되게 많잖아요, 음식에서.
다 맛있었어요.
되게 약간 선교사님으로 진짜 부르심을 받았네요, 목사님. 저는 오늘 내용을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조선에 와서 이 남조선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되게 기도문을 읽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고향의 언어를 좀 버리고 남조선의 언어스럽게 되게 여기 사람스럽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은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할 때 스스로 좀 자책을 하거든요. 좀 잘할 수 있는지 좀 많이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지에 나아가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부르실 때 내 고향의 언어로 찬양하고 내 고향의 언어로 그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간도 한번 기대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가 떠올랐는데요. 선교사님의 이 사역이 또 세상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한 알의 밀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 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더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 땅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들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렉산더, 안드레아스, 요아킴이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치명적이고 간사하고 뒤틀린 것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저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인이지만 아내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어린 딸이 있고요. 생사가 오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며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은 따뜻한 방에서 부유와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삶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영혼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박해와 고난 중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뜨겁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옛 소련시대 때 러시아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강제 수용소서 가정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 모든 백성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와 감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 오직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사오니 말씀을 통해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눈물로 기도하며 진실로 자백하며 돌이키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오늘도 그 보좌 앞으로 나아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 따뜻한 난로 같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걸어온 부끄러운 모습,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주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정결한 영 성령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여, 저희가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환경에 핑계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창고는 비어가고 날씨는 추워지고 삶의 무거운 짐들은 날로날로 더해져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도 환난도 박해와 기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들고 좁은 길로 걸어가겠사오니 성령님이여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에스라 목사님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조선 땅에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어느 날 한 서기관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께 나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당시 글을 쓸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함께 가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는 말씀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서기관을 향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하고 또한 고난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서기관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임받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도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영광을 갈망하는 서기관에게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침
또 한 제자가 예수께 나와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먼저 가족을 돌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는 그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때로는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의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사망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제자의 삶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바다로 건너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에서 무슨 일을 맞닥뜨릴까요?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아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신 후에 바다와 같이 큰 호수를 건너려고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제자의 삶에 대해 이론이나 강의를 넘어 이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풍랑이 있는 큰 바다를 건너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한 것이 아닐까요? 누구나 풍랑 앞에서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무서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물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과 가치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힘이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열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풍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죽음의 두려움 앞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힘든 상황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서도 안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미문이라는 말과 앉은뱅이가 앉아 구구라는 것이 참으로 대조적이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자 그 앉은뱅이 구걸하던 자는 바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목격하고 놀라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았다고 증언했고 그로 인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5,000명이나 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폭풍과 파도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낫게 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제자들에게 영광과 복이 찾아오기보다는 무엇이 찾아왔냐면 말씀에 순종하자 폭풍과 파도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와 같은 소식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다에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슬픔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때로는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지 돌아보면서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와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그 권세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보니 때로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시 복이 찾아오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에스라 목사님이 북조선연합교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에스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되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찾아오는 그 은혜의 대가, 우리가 제자도의 길에서 치러야 되는 그 대가를 잠잠히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은 때로는 미문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진 않는지, 그들을 보고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며 승리하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라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조선에 있는 신자들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과 삶과 물질과 때로는 가진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의 목숨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북조선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